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뭐 씨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앗의 비유가 아니라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같은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즉 땅의 상태에 따라 열매 맺히는 것이 달랐습니다. 뭐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뭐 등불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비유들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 거의 뭐 미친 풍랑 같은 아주 광풍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큰이 또 붙었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깨우면서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작은 풍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몇은 노련한 뱃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광풍에 대해서 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조차도 당황하고 두려워한 것을 보면은 일반적인 풍랑은 아니었겠다.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말과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절망을 더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어느 정도 원망과 비난의 어투도 좀 느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모두가 다 놀랐죠.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이제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좀 이렇게 유추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면은 아 역시 잠잠해지는구나. 아 역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아멘. 박수치고 감사하고 이랬을 텐데 깜짝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길래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였는지 어떤 중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뭐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누구나 위기나 어려움이나 절망에 맞닥뜨려지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본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가장 많이 탓하느냐? 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저런 일을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은 스트레스가 좀 덜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리스는 이렇게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신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 신이 허락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아, 큐피트 신이 이 사랑을 허락하지 않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단념하고 뭐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이 편했을 거다. 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모든 걸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나에게 뭐 내가 뭐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보다 아, 그냥, 하나님이 사고를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나 보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이 야밤의 호수를 건너자고 하셔가지고, 분명히 제자들이 가자고 한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그냥 하룻밤 자고 가도 될 거를 밤에 움직이자고 하셔가지고 깜깜한데 이런 낭패를 당하게 하느냐 뭐 이런 원망이 있었을 수 있죠. 이런 지경이 됐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만 계시냐? 아무 말씀이나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죽을 지경인 것도 모르시는 건가?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생각이신가? 우리는 야단이 났는데 예수님은 홀로 괜찮으신 건가? 뭐별 생각이 다들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들. 그러니까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실체에 대해서 방금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니까 본성이 나오고, 그냥 내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듣고 아는 것에만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도 알아가는 것에 만족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아 그냥 동의하고 마는 정도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다릅니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나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하고 마음으로 동의해도 당장 현실이 닥치면은 그냥 내 본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해대로 그냥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그치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 이럴 때가 목사로서도 당황스럽고 또 좌절스럽기까지 할 때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막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결단하는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냥 일어서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냥 설교 말씀에 대한 그런 상황이 닥쳐도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떨 때는, 좌절스럽기까지 하죠. 뭐, 근데 그게 비단 성도들에 대한 문제겠습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을 넘어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너무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죠. 환경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명령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언어를 쓴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쓴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명령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믿음은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큰 광풍,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은 감탄사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제자들이 정말 알았다면, 반응하는 것이 달랐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결국 우리 인생 여정에 뜻하지 않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기회가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는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 읽으면요.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내가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자들이 그냥 감탄사처럼 반응적으로 던진 말,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것이 감탄사나 의문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질문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